드디어 운명의 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예수님과 이제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다락방에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고 또 제자들도 믿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할 그런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시면은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일어났던 그 몇 시간의 그 사건들이 그 안에 여러 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다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세우실 그 예수님의 교회에 거기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남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는 갑자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해서 나를 넘겨주리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엄청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 열두 제자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내가 역시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시고 나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14장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할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내가 여기 왔다가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갔다가 거기서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그러면 지금 다시 오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위로의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구나 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1세기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가 다시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이라고 한 그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모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거 알고 있지 않냐? 결혼하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결혼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 내가 지금 여기 왔다가 다시 내 아버지 집에 갔다가 그래서 지금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가겠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어떤가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수긍을 했거든요. 그게 뭘 듣고 그렇게 수긍을 하게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가서 보시면 첫 단계는 정혼이라고 그럽니다. 정혼. 정혼은 결혼 계약을 확립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결혼 계약이 성립이 되냐면 신랑 될 사람이 먼저 결혼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랑 될 사람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가 될 사람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은 누가 있냐면 신부의 아버지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신부의 아버지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협상을 벌여야 돼요. 제가 저 신부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지참금을 얼마를 주면 제가 저 사람을 내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얼마 돈을 내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 지참금을 가져다 주고 그러고서는 신부를 돈을 주고 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남자들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렇죠? 돈을 내지 않아도 신부를 살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신랑이 동의를 하고 이제 지참금을 지불하면 그럼 뭐가 형성이 되냐 하면 결혼 계약이 이제 확립이 되고 이제 그 총각, 그 다음에 그 처녀는 어떻게 되냐? 공식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그 결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그 순간부터 아직 육체적인 그와 같은 접촉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이 남편과 아내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처녀는 그 순간부터는 다른 남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오직 지참금을 받은 그 남자를 위해서만 완전히 분리가 돼서 구분된 그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처녀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러면 간음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육체적으로 아직 남편과 아내 이와 같은 예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그 계약이 일단 성립이 되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아내와 남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신랑과 신부는 이렇게 잔에 담긴 포도즙을 같이 이제 마시게 됩니다. 이게 되면서 결혼 계약이 완전히 이제 성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되면 신랑은 신부의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이제 되돌아가지요. 그래서 얼마 정도를 지내느냐 하면 대략 1년 정도를 아버지 집에서 지내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아버지 집이 이렇게 있을 때집 옆에다가 자기의 그 아내하고 같이 살 그와 같은 집을 조그맣게 짓습니다. 그런 집을 영어 성경에서는 맨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요새 맨션 아파트라고 하는 그 맨션 알죠? 그 맨션이 지금 커다란 그런 집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킹제임 성경이 쓰일 때그 맨션이라고 한 단어는 원래 큰 집, 아버지 집이 있을 때그 아들이 여럿 있으면 계속해서 몇 집을 지어야 같이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집을 맨션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걸 거할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약 1년 동안 떨어져서 열심히 맨션을 지금 짓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짓는 동안에 신부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이제 가서 신랑 집에 가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거기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약 1년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에 자기 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부와 떨어져서 약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신랑이 통보를 하지 않고 그러고선 어느 날 자기와 함께 살게 될그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집을 이제 다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떠나는 일은 대개 밤에 이루어졌고 신랑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신랑하고 신랑의 그 들러리들하고 또 같이 가는 그러한 그 동행자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횃불을 들고 그러고서 이제 밤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가게 되면 그 옆에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라, 신랑이 만다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그 옆에 마을로 그 말이 전해지면 맨 끝에 신부가 살고 있는 그 동네까지 그 말이 전해지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 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말을 듣는 그 신부는 1년 내내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보라, 신랑이 만다는 그런 말씀이 이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러한 그 들러리들의 소리가 들리게 되면 뭐더 이상 준비할 게 없어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 친구들을 모아, 또 여자들도 이제 들러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모이게 되면, 이제 신부의 집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신랑의 집으로, 신랑의 모든 동행자들과 신부의 모든 동행자들이 다 같이 이제 신랑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럼 신랑의 집에 가게 되면, 그러면 이 신랑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축하객들이 이제 거기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하객들 중에 이 결혼식 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 위원들이 이 신랑과 신부를 신부방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킹제임 성경을 읽을 때 가서 보시면 신부방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방으로 신랑과 신부를 이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게 데리고 들어갈 때까지 신부의 집을 떠나서 이 신부방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까지 신부의 얼굴을 이렇게 가려갖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 상태에서, 그래서 이두 사람만이 신부방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1년 전에 자기들이 확립한 그런 결혼 계약, 그 결혼 계약의 완성을 위해서 육체적인 이와 같은 접촉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결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혼이 완성된 이후에 신랑은 신부방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한 동안에 결혼식 준비위원들은 밖에서 얼마 동안 잔치를 하냐면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이 7일 동안 잔치할 때 신랑과 신부는 그 신부방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절대로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서 7일 동안 연애가 다 진행이 되고 다 끝나게 될때 드디어 맨 마지막 시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일로서 결혼이 모두가 이제 끝나는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신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33절에 가서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그와 같은 것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 신랑이 결혼을 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까지 여행을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주도적으로 약 2000년 전에 하늘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풍습으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걸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결혼 계약을 확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결혼 계약을 확립함으로 신부를 얻은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결혼 계약, 다시 말씀드려 신약성경 용어로 이야기하면 언약을 확립함으로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얻고자 했습니다. 그럼 그때 이루어진 그런 계약이 뭐냐? 그것이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는 약속을 하던 바로 그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구약 시대, 그옛 상속 언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행사를 지금 치르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날에 거기 있던 빵과 포도즙을 우리 주님의 만찬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새 상속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유월절의 이 빵과 피를 지금 주의 만찬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상속 언약, 구약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그러한 그 시대를 여는 새로운 상속 언약, 그 피를 내가 지금 흘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신약, 새로운 상속 언약의 시대를 여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신랑은 신부를 그냥 얻는다 그랬어요? 아니면 뭔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불해야죠. 지참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자신의 신부를 이 땅에서 취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내는 것과 같은 그런 돈을 지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담겨있는 그 피, 그 피를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 지참금으로 지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이 값싼 거냐 이거예요. 구원이 값싼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정말 어떤 사람도 살 수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엄청난 가치에 그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지참금을 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내로 맞아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초림 때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결혼 언약이 확립이 되면 유대인 신부가 오직 자기의 신랑만을 위해서 구분된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단 결혼 언약이 확립이 되면 그럼 오직 이 신랑만을 위한 그와 같은 존재가 되거든요. 우리 주님의 신부인 교회 역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통해 새 상속 언약의 그 피를 통해 완전히 구분되어 오직 주님만을 위한 존재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런 아내가 돼서 구원받아서 아내가 되면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지위를 빼앗아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한번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영원히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병대에서도 한변 해병이면 영원히 해병이다, 그걸 거기서 이제 따간 거거든요. 한번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영원히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참금을 다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결혼 서약을 했기 때문에 한번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 신랑이 결혼 계약을 맺은 뒤에 계약이 확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신부와 함께 포도주 그 잔을 마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남아있는 이 신부들이 계속해서 그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유대인 신랑이 모든 계약, 결혼 계약을 이제 확립한 이후에 신부의 집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결혼 계약을 확립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 유대인 신랑이 어떤 일을 한다 그랬습니까? 처소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거처, 맨션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맨션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예수님이 한 번만 오면 될 걸 왜 두 번 오는가,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대인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지으면 내가 다시 오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아, 결혼식 풍습이구나. 나를 아내로 맞아주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다시 거처를 마련한 이후에 다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 신랑과 그 신부 사이에 결혼 계약이 확립된 이후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따로 떨어져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 땅에 오셔서 결혼 계약을 확립하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다시 자기의 신부를 찾으러 올 때까지 지난 한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따로 떨어져 사는 이런 모든 기한이 이제 차게 되면 드디어 유대인 신랑이 자기 신부를 찾으려고 이제 오게 되는 날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 신랑이 자기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누가 있었어요? 같이 오는 그와 같은 동행자들, 들러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기 올 때에도 동행자들이 있는데 그 동행자들이 누구냐? 천사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부가 자기 신랑이 언제 올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항상 예비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비하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다가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그 긴박감 가운데서 항상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고린도 전서라든지 읽으면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라도 예수님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사모함을 살아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긴박감 속에서 항상 그 신랑을 기다리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깨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교회도 그와 같이 깨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신랑이 이렇게 오게 될 때 같이 오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신랑이 만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장의 음성과 그렇죠?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나팔 소리가 납니다. 어떤 나팔 소리가 나느냐 하면 보라 신랑이 임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나팔 소리가 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부가 신랑을 만난 뒤에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자기 집을 떠나서 신랑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자기의 신부되는 모든 사람을 죽은 사람은 부활시키고 살아서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휴거를 시켜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있는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죽지 않고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 그걸 한마디로 휴거의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나팔 소리가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뭐 뒤에 거 뭐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면 그럼 우리 몸이 영화롭게 변화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거기에 가서 설 걸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랑과 신부와 그들의 일행이 함께 이제 아버지 집에 도착을 하면 이미 누가 와 있다 그랬어요? 축하객들이 다 와 있던 것처럼 구약 시대의 그런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와 있습니다. 유대인 신랑과 신부가 신랑의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어 이미 오래전에 확립했던 그런 결혼 계약을 완성한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도 교회와 함께 신랑의 아버지 집이 있는 하늘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 그러면 영적으로 이제 한 몸이 되어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 땅에서 새 상속 언약을 확립하셨잖아요. 그 확립하신 그 새 상속 언약을 완성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신부 얼굴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안 보여준다 그랬어요? 안 보여준다 그랬죠? 얼마 동안 안 보여준다 그랬어요? 네, 7일 동안 안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신부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시면은 얼마 동안 보여주지 않느냐 하면 7년 동안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 7년 동안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가 말 그대로 한이문과 같은 시간을 갖게 되고 이 땅에서는 엄청난 창세 이래로 없는 그와 같은 환란이 이 땅에 생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 신랑이 7일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신부방에 나와서 그래서 자기의 신부의 얼굴을 다 공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7년 동안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끝나고 땅에서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 나누기 위한 그와 같은 대환란 이와 같은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와 함께 이 땅에 올리브산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신부를 온 천하에 공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현현 아니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와 같은 재림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그 결혼식 풍습을 잘 이해하게 되면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초림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재림 때 다시 오시는구나. 또 왜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있어야 되고 7년 동안 왜 혼인 만찬이 거기 하늘나라에서 있어야 되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는가. 자, 첫 번째,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위로의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성도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천사장의 그 음성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시게 될 땐 누구만 가냐 하면 예수님의 신부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만 갑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아닌 사람은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맨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사는 그 집 옆에 마련해 놓은 그 거할 곳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어깨 위에 담당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의를 힘입은 그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무슨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이런 고백이 있는 그와 같은 그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죄 없이 저를 대속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때 바로 그와 같은 고백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사나 아니면 라디오 설교자나 텔레비전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면, 아, 예수님이 나하고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신부가 프로포즈 이렇게 하는데 나 싫습니다 하고 하면 결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지참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와도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프로포즈해서 내가 당신을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는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갖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은혜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뉴욕으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지, 비행기 있는 것만 봐서는 그러면 뉴욕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지만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고 그 프로포즈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나 예수는 죄인인 당신을 내 신부로 맞이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사랑 많고 신뢰할 수 있는 구원자와 신랑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영원토록 당신의 신랑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와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뭐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든 아니면 아내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든 하여튼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서 그래서 지금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매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예수님이 너 내 신부가 되지 않을래? 하고 이렇게 자꾸 프로포즈 할 때마다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신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서기 전에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신부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받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와 같은 의의를 힘입어서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꽝꽝꽝 하고 선고를 내리시는데 이제부터 나는 너를 죄가 없는 사람으로 받아들인다, 내 아들로 말미암아 너를 죄가 없는 사람으로 받아들인다 하시면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야 되냐?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주 예수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내 힘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제 말씀으로 제게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한과 같은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남편으로 둘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신부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결혼 계약이 확립이 되면 금방 같이 사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 동안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죠. 지금 교회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00년 지금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세상에 마귀와 세상과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이 들어와서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벌일 때가 많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서 이러한 염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런데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처녀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한 처녀. 신랑이 몇 명? 한 신랑, 한 남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많아도 예수님 보실 땐 한 신부예요. 한 처녀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처녀로 예수님께로 정혼이 됐단 말이에요. 정혼이 됐는데 아직 신랑이 저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망각을 한 채 삶이 부패가 돼서 신랑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까 봐 내가 걱정을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너희 지금 이야기할 때 야고보가 누구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데 뭐라고 써요? 간음하는 남자들아,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개역성경은 너희 간음하는 여자들아 해서 남자들은 다 뺐거든요. 남자도 간음한다 그랬어요. 어떤 간음을 해요? 영적인 간음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신랑이 어디 있는지. 신랑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 하늘나라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으면 마귀와 세상과 내 안에 들어있는 육, 플래시, 욕심, 예,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갖고 이게 어떻게 자꾸 나를 자꾸만 끌어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내 육신은 어떻게 해요? 그 반대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곤고한 사람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사람의 상황을 잘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간음을 버리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유대인 신부가 자기 그 신랑 하나만을 위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밤이나 낮이나 오직 그 신랑 오는 것만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모든 관심을 신랑에게 쏟고 여러분 신랑에게 쏟고 있지 않으면 보라 신랑이 만다고 할 때 일어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딴 일 하고 있으면 집 떠나가고 딴 데가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랑하고 계약이, 결혼 계약이 확립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집도 제대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야고보가 이와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이 점점 세상에 동화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는 그분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에 자꾸 관심을 두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께 신실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해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신실하지 못한 게 참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언제 내려오실지 몰라요. 언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그 휴고의 긴박감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나팔을 여러분이 피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 이래로 없던 그와 같은 극심한 환란이 이 땅에 7년 동안 임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 상태가 어떤가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임할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이 변한다 그랬어요. 눈을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눈이 1분에 몇 번 깜짝하는지 아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그렇게 영화롭게 변화가 될 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올라가서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 3절에 있는 그 말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초림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왜 다시 또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와 같은 신랑으로 다시 오셔야 되는가 이와 같은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구원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과 내가 지금 신랑과 신부가 되었으니까 영적인 간음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